지난주에는 제가 7년 환란기라고 하는 이 세상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혹독한 심판의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입이 둔하고 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45분, 50분에 걸쳐서 그 하나님의 그 환란기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이제 분명한 것은 사람이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그와 같이 무서운 때가 이 땅에 7년 동안 임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목사로서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그 실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7년 환란기 맨 끝에 예루살렘 북부에 있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 무기또라고 하는 그런 지방에 이 세상에 많은 군대들이 모여서 사탄과 함께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예루살렘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포도즙 틀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틀을 이 땅에 만드셔서 직접 하나님이 발로 진노의 이 포도들을 으깨시는 그와 같은 장면을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맨 끝에 가서 보니까 그때 피가 나와서 흐르는데 말 굴레 높이까지, 자그마한 1미터 정도 높이까지 피가 흐르고, 그 피가 흘러서 강을 이루면서 흘러가는데, 그 강의 길이가 300km쯤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1미터 높이로 300km를 흘러가서, 에돔 땅을 다 붉게 만들고, 또 홍해 바다를 붉게 만드는 이와 같은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강의 폭이, 피가 이렇게 강을 흐르면서, 강이 돼서 이렇게 흐르는데, 폭이 얼마나 되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과대학을 다니고, 공과대학에 이렇게 교수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공대 다니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 목사님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몇 명이 죽는지. 공대 다닌 분이에요. 공대 다닌 분이. 그래서 폭이 20m로 생각을 하고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사람 한 명당 피가 5리터 들어있는데, 그래서 체적을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폭이 20m, 높이가 1m, 길이가 300km가 되는 그런 강을 이루려면 사람이 12억 명이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12억 명. 근데 12억 명이 딱 죽는 걸로 그쳐 이게 강이 돼서 흐르려면 적어도 그거의 두배 이상은 죽어야 되니까 아마 그 아마겟돈 그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직접 그 포도즙 틀을 발로 밟으실 때 그때 아마 한 번에 25억 명 정도가 한 번에 그 땅에서 죽어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야, 정말 제자를 제가 잘 두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생각도 못 했는데, 성경에 가서 보니까, 이 나팔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때 전 세계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거든요. 지금 인구가 60억,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지나서 예수님 오실 때, 뭐 70억, 80억 이렇게 된다고 할 때, 3분의 1이 죽는다고 한 그런 수치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수치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이 엄청난 환란기가 임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좋은 이 시기에, 그래서 환란기가 시작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공중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게 될때 몸이 홀연히 변화가 돼서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는 이와 같은 엄청난 황홀경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는 그와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넘어가셔서 11절부터 21절에 가서 보시면 이 진노의 포도즙 틀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 밟으시는 그와 같은 그 사건과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얀 말을 타시고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1장에 있는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내려오시겠어요? 한국에 오시겠어요? 미국에 오시겠어요? 어디에 오시겠습니까? 어디요?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도 어디에 오시겠어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도 어디에 오시겠어요? 올리브산에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원초적인 것과 같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이스라엘의 올리브산에 왜 오셔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 자꾸 들으시잖아요. 예수님 도대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왜 이 땅에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왜 이 땅에 발을 디디시고 저 올리브산에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굳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여러분, 그 오셔야 될 이유를 아시고 재림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오늘은 천년왕국 이야기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우주 통치 계획, 이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에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왕국, 그러니까 자꾸 여호와의 증인의 왕국 회관을 생각하지 마시고,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걸 성경이 왕국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문자 그대로 물리적인 그러한 왕국이 세워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일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의 요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 전체를 훑어보는 성경의 파노라마, 이걸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천년왕국이 필요하냐, 왕국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를 다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이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 어떤 사람 이 안에서 구원을 발견하기 위해서 읽어요. 구원. 그래서 이분은 성경을 펴면 모든 걸 다 구원으로 해석해요. 구원. 또 어떤 분은 마귀를 내쫓아야 된다. 한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마귀를 내쫓는 책이다. 이렇게 하고 성경을 그런 방식으로 보고 있어요. 또 어떤 분 이렇게 매일 한 번씩 아무데나 이렇게 펴면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 해서 큐티. 큐티를 하려고 이 성경은 큐티를 하기 위한 책이다 해서 그냥 피는 거예요. 여기 오늘 하나님이 말씀 주셨구나 이렇게 큐티로 이렇게 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주는 거라 해서 위로와 격려를 찾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펴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 침례교회 성도들은 그 이상의 수준이 돼야 돼요. 그 이상의 수준. 무슨 얘기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거를 깨닫는 성도가 돼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다 중요한 거예요. 구원도 있어요. 마귀의 파멸도 있습니다. 또 큐티라기 위한 그와 같은 재료도 있어요. 어려움 당할 때 고난을 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도 있습니다. 다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을 주장하라면 곤란하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총 주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거를 하나님의 왕국, 또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는 왕국이라고 해서 성경은 하늘의 왕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의 구원도 있고, 그 안에 마귀의 파멸도 들어있고, 그 안에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 고난당할 때 격려해 주시는 말씀,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큐티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이 모든 말씀이 그 안에 하나하나의 요소로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국교회는 왕국이란 말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왕국은 오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천년왕국 찬송가에만 왕국이란 말이 나오지, 성경 표면 개혁성경 안에는 왕국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개혁성경을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성경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와 같은 그 체제를 왕국이라고 이제 표현해서 영어로 킹덤이와 같은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킹덤이란 단어를 성경에 가서 찾아봤더니 단수가 342회, 복수가 57회 사용돼서 총 399회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왕국은 말 그대로 왕이 다스리는 그와 같은 국가가 왕국이에요. 왕국은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왕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국가가 왕국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모든 것을 의와 공의 가운데 다스리는 그와 같은 이 통치체제를 하나님의 왕국이다. 왕이라고 하는 말은 총 킹은 2590번 나오는데 단수가 2256번, 복수가 334번 해서 성경 전체에 왕, 왕국이란 말이 약 3000번 나옵니다. 근데 개역성경은 이상하게도 왕은 다 왕으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킹덤, 왕이 다스리는 그와 같은 통치체제는 다 나라, 나라로 번역을 했어요. 또 어떻게 번역했냐? 천국으로 번역했습니다, 왕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이 개역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를 가지고 통치하신다는 그런 개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경 표면 그냥 구원, 큐티, 그렇죠? 네, 이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 앞에 커다란 산이 있으면 산이 어떻게 생겼는가, 숲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 전체를 보신 가운데 그 안에 하나하나 나무를 보실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지 숲이 어떻게 생겼는지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헤매면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이 사는 동안의 믿음 생활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성경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성경의 파노라마를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성경 말씀을 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귀한 말씀이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성경 가지고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큰 주제, 핵심 주제, 하나님의 왕국,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들만 왕국 회관이니 뭐 이런 거 이제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용어들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직 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비참한 현실이고 전 세계 다른 모든 나라 성도들, 특히 미국에 있는 그런 성도들, 누구라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왕국, 킹덤이 이 땅에 임한다, 누구나 다 아는 그와 같은 평범한 그런 진리인데 성경이 잘못되다 보니까 그와 같은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비참한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현실을 타개할 수 있도록 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온전히 보존해 주신 그런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을 우리말로 온전히 보존해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 자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왕국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파노라마를 이야기하겠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왕국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왕국. 왕국이 뭔가. 이 모든 것들 이해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우주 공간과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또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마귀를 포함해서 영적인 존재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겔서 28장, 그 다음에 이사야서 14장, 또 요한계시록 12장 등에 이 하나님이 만들어 온 영적 존재들 가운데 루시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악한 자가 나타나서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의 3분의 1을 데려다가 자기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일이 사람의 창조, 우주 공간의 창조 이전에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그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에서 6일 만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온 우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6일째 되는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임의 말씀이 1장 26절에서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왕국을 세우라고 이 두 사람에게 통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배권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걸 통해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가를 온전히 볼 수 있는 그런 왕국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이 지배권을 허락하시는 이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한 이후로 마귀가 이것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사람을 유혹해서 결국은 사람이 타락함으로 이 세상 모든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상실하고 결국은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자 왕이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아담이 실패한 이후로 둘째 아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가 나타나서 이 세상의 모든 왕국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들이 내게 넘겨졌다. 원래 이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건데 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것이 모든 것이 다 내게로 넘겨졌으니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내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 마귀를 가리켜서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하고자 했으나 마귀가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지금 만든 가운데 지금 6천년의 이런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지난 6천년 동안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다스리는 왕으로 마귀가 이 세상에서 통치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땅에서 우리 생각에 6천년이 굉장히 길지만 하나님께 이제 한 엿새 된 거거든요. 그 엿새 동안에 마귀가 하나님의 것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시도를 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과 마귀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두 개의 시도가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담과 이브를 타락시킨 이후에 사람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가운데 약 한 1500년쯤 시간이 지났을 때 사람들의 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악하게 되고 심지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합을 하면서 하나님이 전혀 원치 않는 하이브리드 거인 종족이 이제 생기면서 하나님의 것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것과 같은 마귀의 계획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대홍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을 구출해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내용이 창세기 6장부터 이제 9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에 또 마귀가 자신의 왕국을 확립하기 위해서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사용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하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바벨탑의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마귀를 숭배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직접 이 바벨탑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세상으로 사람들을 흩으셔서 마귀의 계략을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내용이 창세기 10장 1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과 더불어 창세기 12장에 드디어 지금부터 약 4천년 전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을 택해서 그 선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왕국을 세우시는 그와 같은 계획을 하나님이 이제 실행하시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왕국을 세우기 위해 그래서 하나의 커다란 것과 같은 이 단위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결국은 이들이 이제 이집트에 내려가서 속박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구속해서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C 1491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떤 사람에게도 주지 않았던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이 민족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정치 국가 이거를 형성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로 이제 지내는 가운데 한 BC 1000년쯤 되었을 때 지금부터 약 3000년 되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우리도 왕을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왕들 가운데 하나님이 메시아 계보를 내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시냐? 다윗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택하시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택하시면서 드디어 사무엘기하 7장 16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집과 내 왕국과 내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드디어 메시아가 오직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려고 했어요. 그 다음 이걸 더욱 좁혀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고 그걸 더 좁혀서 이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시기 위한 이와 같은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는 그런 내용이 구약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택하시고 이 이스라엘이 북왕국, 남왕국으로 이제 갈려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다가 BC 606년경에 남왕국 유다마저 바빌론에 이제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그와 같은 불행한 일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방인들의 때라고 하는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때는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 땅으로 흩어져 나가면서 이방인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때, 이 때는 성경에 가서 보니까 바빌론 왕국의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이르는 그와 같은 왕국으로 이제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방인들의 때가 돼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종이 되고 학대를 받는 그와 같은 일들이 시작된 가운데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가서 보니까 때가 충만히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런 내용, 여자의 씨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 1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를 알리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구원, 구원, 구원으로 끝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될 것인가를 예언한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0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천사가 그녀에게 마리아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안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와 같은 왕국 통치의 이 선언이 이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이방인 구원 이런 얘기가 지금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여기 있는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그 왕좌에 앉아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 지금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동방에서 온 세 명의 지혜자들이 마태복음 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태어나신 이후에 약 30년이 지났을 때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나타났어요. 그 대언자 이름이 침례자 요한입니다. 이 침례자 요한이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메시아가 왕으로 다가와서 이 유대 땅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왕으로 이 땅에 오는 그런 시간이 지금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라고 유대 민족에게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이어 나타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동일한 말씀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성경이 모든 말씀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해서 마치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착각하도록 성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개역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이 유대 땅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실질적인 메시아 왕국을 선포하러 오셨다는 그런 사실을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다른 걸 지금 읽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와 같은 말씀을 읽으니까 문제가 지금 생기는 겁니다. 이 하늘의 왕국, 이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2장 44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끝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왕들의 시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가는 그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는 그러한 왕국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왕국이 있다, 영원한 왕국이 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그런 왕국이기 때문에 그 왕국을 성경은 하늘의 왕국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왕국이 예수님이 선포하러 이 땅에 오신 그 왕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가셔서 마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이제 세우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들에게 선포할 그런 말씀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예수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한국에 중국에 미국에 레바논에 요르단에 이런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어디만 가라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만 가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가라는 거예요.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이 메시아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왕국 백성이 되라는 이런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라고 이 열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또한 이들에게 어떤 것을 주세요? 병든 자들을 고치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하게 하며 다리 저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메시아 표적들을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씀들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두 제자에게 권능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마태복음 읽을 때 마가복음 읽을 때 누가복음 읽을 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병 고치는 기적과 죽은 자들 살려 세우시는 이와 같은 기적들을 볼 때 우리도 그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하시냐? 메시아 표적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예, 이사야서 35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에 나와 있는 말씀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하실 그 일들이 나와 있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실 때 이사야서 35장 5절에 가서 보면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렇게 되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돼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때는 이와 같은 병을 가지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이와 같은 때가 임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눈먼 자의 눈도 뜨게 해주시고 다리 저는 자의 병도 고쳐주시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하시고 하는 메시아 표적들을 보여주시며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자신의 친백성 이스라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메시아 왕국을 세운다고 왕국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선포해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는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새로운 상속 유언의 언약을 여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성경 마태복음 26장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도 그 명패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과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왕국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이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같은 한국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고 로마서 11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에서 12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냐? 그들이 넘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그들이 메시아를 배척하고 거부하는 그런 일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의 메시아 배척으로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 시대, 은혜 시대가 열리게 됐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이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자기에게 부활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그런 일들을 다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한번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3년만 동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하셨으니 이제야말로 예수님이 왕국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주고자 하시나이까. 지금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죠. 왕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전히 왕국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 왕국이 다시 회복되는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제부터는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신 이후에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의 온 끝 지역까지 이르러서 나를 위한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 시대가 열리는 것을 이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가 임하는데 교회 시대의 맨 끝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맨 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온 집이 나를 배반하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불러서 암탉이 자기 날개 아래 자기 새끼들을 모으려 하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너희를 모으려고 했느냐.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나를 부를 때까지는 결코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시잖아요. 여기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뭐예요? 이젠 초림이 끝나고 이제 재림이 이루어지는데 재림이 언제 이루어지냐?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가 이루어지고 교회 시대의 맨 끝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것과 같은 일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전에 7년 환란기 동안에 이 땅의 모든 곳에 유대인들이 다니면서 선포하는 그런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왕국의 복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 나오는 끝은 7년 환란기의 끝이에요. 그 7년 환란기 동안에 이제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왕국이 임하니까 초림 때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유대인들 가운데 14만 4천 명이 온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왕국의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이와 같은 일이 7년 환란기 동안에 이루어진다. 성경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개역성경 이것도 천국 복음이 선포가 된다. 천국 복음이 선포가 되는 게 아니에요. 7년 환란기 동안에는 예수님의 통치가 임할 때가 이제 가까이 왔으니까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는 이와 같은 왕국의 복음이 이 7년 환란기에 온 세상에 유다지파, 루벤지파에서 나온 이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을 통해 온 세상에 선포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7년 환란기가 끝날 때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엄청나게 혹독한 그와 같은 심판을 통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나타나며 이 믿는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그와 같은 일이 성경적으로 문자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내려오세요?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어느 산에 올리브산에 발을 들여놓는 그와 같은 일이 임한다고 스가랴서 14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이 이야기하고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와 같은 내용들을 그 안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건 예수님 초림 때 이루어진 거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고난받는 그런 종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메시아로 왕으로 위엄과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그때가 이루어진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들만 그 자들만 예수님과 함께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이 왕국을 구성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선별해서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들과 천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구분하는 양과 염소 민족을 가르는 것과 같은 심판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양 민족에 속한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들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뭘 상속받으라 그래요? 왕국을 상속받으라 이야기하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놀라운 특권을 주는 그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7년 환란기를 통과하면서 정화가 된 상태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유대인들과 예수님 나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방인들로 구성이 된 천년왕국의 백성이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체를 입은 사람들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천년왕국이냐? 왜 천년왕국이냐? 계시록 20장 2절 가니까 천년 나오죠? 3절 가니까 천년이 찰 때까지 천년 또 나옵니다. 4절 가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5절 가니까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6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천년 동안 7절 가니까 그 천년이 자참해서 계시록 20장 2절부터 7절까지 6절에 걸쳐서 자그마치 천년, 천년, 천년이 몇 번 나오냐? 6번이 나와요. 그래서 이 왕국은 기간이 천년이구나. 천년. 그래서 우리가 천년 왕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하늘의 통치가 땅에서 이루어진 그 왕국, 그래서 그 이름을 하늘의 왕국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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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합쳐서 간단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천년 왕국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주교나 아니면 천주교에서 나온 장로교나 아니면 프로테스탄트들은 이 천년이 없다는 거예요. 천년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는 게 무천년주의예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와 같은 일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천년이 이 땅에서 분명히 이루어진다. 천년은 영원한 기간이 아닙니다. 7절 가서 보니까 그 천년이 다 참해. 이게 영원한 기간이면 어떻게 천년이 찰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천년이 지날 수가 있어요? 천년은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년이에요. 이 천년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천년 왕국이 끝난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하늘과 땅, 그게 언제까지 유지가 되냐? 천년 왕국 끝까지 유지가 되다가 천년 왕국이 끝나게 되면 그럼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이 끝이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 지금 있는 땅과 하늘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화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면서 말 그대로 영원 무궁한 시대가 다가오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이라든지 왕국은 없다든지 천년왕국이 어디 있냐든지 이건 다 사람이 가르쳐놓은 헛된 가르침이다. 성경은 분명히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신 그와 같은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년왕국에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아주 특별한 일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3절. 자,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아마겟돈에서 근한 20억, 25억의 그런 사람들이 죽는,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죽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한 이후에 1절 가서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 개역성경은 무적행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 누구예요? 첫째 아담을 유혹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게 만든 그 장본인 그 마귀를 붙잡아요. 그를 붙잡아 얼마 동안 결박합니까? 천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 이 땅에 마귀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마귀가 들끓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마귀가 들끓어요. 지금 이 세상에. 동성애 주장하고,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같다. 이거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장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에 걸리고 유혹에 빠지고, 진화론 누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마귀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없는 세상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뭐 나이클럽이니 뭐니 이렇게 사람을 유혹하는 게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이 임한다는 게 천년 왕국의 때에는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세상이 임한다는 겁니다. 죄의 유혹이 없어요. 심지어 에덴 동산에도 뱀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유혹하잖아요.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 전혀 없는 때가 천년 동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천년 왕국의 때다. 사람들이 그리던 유토피아, 범죄도 없고 전쟁도 없고 굶주림도 없고 말 그대로 질병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모든 걸 다 고쳐주는 그와 같은 때가 되기 때문에 질병도 없는 그와 같은 때, 이 세상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유토피아가 이 땅에 이제 이루어진다. 그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다 갇혀서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다스리냐? 시편 2편 7절에서 9절, 12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철장을 가지고 다스린다. 그게 보세요. 쇠막대기를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독재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철장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화평과 의의를 이루는 그와 같은 일이 이 땅에서 생기게 된다. 스가랴서 14장 9절 말씀 표현대로 하면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때에는 그날에는 오직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는 그와 같은 때가 이 땅에 열린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온 세상의 수도가 어디가 되냐? 예루살렘이 수도가 된다는,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이 되느냐?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 위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거드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해서 온 세상의 수도가 저 예루살렘이 되는 그런 때,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직접 법을 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요. 이럴 때 어떤 일이 생기나 4절 가서 보니까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이 칼을 쳐서 보습, 뭐예요? 이거 소를 끌고 가면서 쟁기질하는 그런 보습을 만들며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고한 때가 이제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또 어떤 일이 생기냐?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가서 보니까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요. 이럴 때 어떤 일이 생기냐? 6절 가서 보니까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우리 아이들이 표범을 타고 놀고, 그렇죠, 아이들이 사자 등을 타고 놀는 이와 같은 때가 천년왕국에 이루어진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는, 다시 말씀드려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이 다 초식 생활을 했는데 사자가 다시 에덴 동산에서처럼 풀을 뜯어먹는 이와 같은 때,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하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고 자연 생태계에 변화가 생기며 모든 것들이 초식을 하게 되는 이런 아름다운 일이 이 천년왕국에 발생을 한다. 여기 있는 사자는 진짜 사자예요. 영적인 사자가 아니고 여기 있는 표범도 진짜 표범이에요. 진짜 일이에요. 진짜 독사입니다. 이런 것들 영적인 걸로 해석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이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대로 몇 년 동안 이루어져요?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그 왕국이 천년 왕국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와 같은 때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서 이사야서 65장 20에서 22절 가서 보니까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이 되면서 다시 옛날에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던 것처럼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서 그난 1000살까지 사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이 땅에 이제 생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좋으면 끝날 텐데 그 이후에 있는 말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7절부터 이제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예수님의 철장 권세 아래서 꼼짝 못하고 불평 없이 지내던 사람들 다 첫사람 아담의 육신을 입고 그 안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첫 세대는 문제가 없어요. 다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구원은 부모에게서 유전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천년왕국에 들어갈 땐 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천년 동안 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겠어요. 아이들 낳고 그 가운데 꼼짝없이 못하고 지금 지내다가 천년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떠보기 위해서 마귀를 풀어주니까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이 본성을 지닌 자들은 구원을 유전시키는 게 아니라 죄성을 유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천년왕국에서 죄인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나오면서 그렇죠? 이들을 집어삼키고 그리고 이들을 유혹하는 마귀가 완전히 묶여서 불호수 속으로 빠지는 것과 같은 내용이 9절, 10절의 성경에 이제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후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 11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는 것은 창세 이후로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 이 사람들이 이때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다 부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년 환란기가 끝날 때 구약시대 성도들이 부활하게 돼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천년왕국 시작이 되기 전에 다 부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밖에서 죽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부활하면서 크고 두렵고 하얀 것 같은 왕좌 앞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행위들을 내어놓고 그리고 결국은 불호수 속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끝난 이후에 계시록 21장 22장에는 이 땅에서 하시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접으시고 이 땅과 그 다음에 이 옛 하늘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화시키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 그와 같은 일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희가 사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것과 성경 전체를 다 훑어본 겁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년 왕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교훈의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 탓을 해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빠서 내가 죄인이 됐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가난해서 제가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집안이 원래 불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각가지 주변 환경 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경륜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맨 마지막으로 완벽한 환경을 주십니다. 완벽한 환경. 그래? 그럼 한번 마귀도 없고 죄의 유혹도 없는 완벽한 환경을 줄 테니 한번 그 안에 들어가서 한번 생활해봐라. 했더니 어때요? 그 완벽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문제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 안에 내재가 되어 있는 죄성이 문제지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다. 예,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문제가 없겠거니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유전이 되지 않아요. 뭐만 유전이 되냐?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죄성만 유지가 되는 거지 이 아이들도 올바로 훈련을 시켜서 예수님이 내 구원자야 나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첫 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와 같은 일이 모든 사람에게 이제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7년 환란기에 들어가서 내가 믿어야 되겠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간 그 환란기가 임하기 전에 믿기 좋은 그와 같은 시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시고 아직 여기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앉아있다고 하면 하나님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소크라테스, 공자, 부처 이런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짐승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천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해서 그래서 7년 환란기에 들어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몸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